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미국 워싱턴에 이어 뉴욕에도 테러 공격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어제 저녁 공개한 영상에는 누군가 폭탄을 몸에 지닌 채 뉴욕 맨하튼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SIL은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 파리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파리에 이어 워싱턴이 다음 목표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아직 미국 내에서 특별한 테러 위협은 감지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에 대한 믿을 만한 위협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대테러 자문관도 워싱턴의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ISIL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 시말리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알 시말리가 해외 전사들을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유입시킨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노르웨이는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던 자국민들을 살해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긴급 성명을 통해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중국은 모든 테러 형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질 살해범들을 체포해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인질 살해 사건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ISIL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ISIL은 앞서 자신들의 온라인 영어 잡지를 통해 인질로 잡고 있던 50살의 중국인 판징후이 씨와 48살 노르웨이 남성 올레 요한 그림스가드 오프스테드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 격퇴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오늘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 뒤 정치적 합의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시리아 국민은 아사드 대통령을 포악하고 살인적인 독재자로 생각한다며 아사드 정부는 합법성을 다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PEC 정상들은 이와 함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무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민간업체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를 임대한 호주 정부의 결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북부의 상업과 군사용 항구인 다윈항을 중국 업체에 임대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예챙이 소유한 기업 랜드브리지 그룹은 지난달 다윈항을 3억 6,265만 달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언론은 최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턴불 총리에게 그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미 국가 온두라스 경찰이 도난된 그리스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향하려던 시리아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체포돼 수도 테구시갈파의 토곤틴 공항 내 수감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온두라스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와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파리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프랑스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민 통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금요일 일어났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추가 테러에 대한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워싱턴과 뉴욕을 겨냥해서 테러를 저지를 거란 선포를 하면서 미국인들의 우려 역시 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 못지않게 테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 테러가 난 공연장에 있던 미국 음악 그룹이 테러 직후에 미국에 돌아왔는데요. 바로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참사 후 처음 말문을 열었습니다. Eagles of Death Metal이란 이름의 그룹인데요. 당시 테러범들이 공연장에 난입했을 때 무대에 있었는데요. 공연장 뒷문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는데 음반 회사 동료들은 그만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그룹 멤버들은 현재 테러 현장의 공포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테러에 희생된 친구들과 팬들, 그리고 이들의 친구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고 적었고요. 테러 이후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테러 후 현장에서 서로 도운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악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한다는 말을 남겼고요. 또 음악 밴드답게 음악 만세, 자유 만세, 프랑스 만세라는 말을 프랑스 말로 적었습니다. 자신들을 보러 왔다가 희생된 사람들 생각에 마음의 고통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인들은 이 그룹이 모쪼록 안정을 찾길 바라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방송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기온 17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추적추적 가을비가 오다가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19도 기록하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흐리고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7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0도에서 6도 분포, 개성 역시 흐리겠습니다. 6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익스트림이 부릅니다. More Than Words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오늘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어제 공화당의 제프시 후보가 발표한 국가 안보 정책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루 석 잔에서 다섯 잔 정도의 커피가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이네요.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시리아와 이라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파리 테러 사건 이후 미국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에서 그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모두 이 테러 분자들이 혹시 난민 틈에 섞여서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서 오늘 바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겠는데.
네.
자, 먼저 법안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이 법안은 시리아 난민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난민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상당히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미 연방 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과 국토안보부 장관, 또 국가정보국 국장이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 난민이 미국에 오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 아무 위협을 끼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세 주요 부서가 모두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컬 하원 의원이 상정했는데요.
네.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언 의장이 하원에서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It calls for a new standard of verification for refugees from Syria and Iraq. It would mean a pause in the program until we can be certain beyond any doubt that those
네,
coming here
라이언 의장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새로운 신원 조회 기준을 촉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또 아무런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난민 수용 계획을 중단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자, 또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이 시리아 난민 가운데 기독교 신자만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은 종교를 검사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지 검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I also want to point out that we will not have a religious test, only a security test. If the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mmunity cannot certify that a person presents no threat,
네, 종교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 정보 당국이나 법 집행 기관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경우 미국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바로 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국가 안보를 우려해서 일부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 법으로 발효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이 미국에서는 이 상하원의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요. 내년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회계연도 동안에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테러 사건 이후에도 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의회가 이걸 막겠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자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 법안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그렇게 크게 강화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히려 인도주의와 국가 안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란 겁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법안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면서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네.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99명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단 한 명의 그 테러 분자가 섞여 들어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연방의회가 양원제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만 통과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상원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할 텐데 상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에서도 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 마련 중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또 한 사람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재 상원이 고려하고 있는 고속도로 자금 지원 법안에 붙일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새로 들어오는 난민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파리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와 또 위기 능력, 대응 능력이 내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시 후보가 국가 안보 정책을 발표했네요.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시타델 대학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국가 안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타델 대학은 군사 전문 대학인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 파리 테러 공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이 국가 안보 정책을 밝힌 후보가 됐습니다. 이 부시 후보는 지난 7년간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시 미국이 지도력을 회복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부시 후보가 지상군 파병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시 후보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면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더 많은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후보는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아랍연맹국들과 협력해서 지상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만 이 ISIL 격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아닌 군 지휘관들이 승인하는 수준에서 파병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부시 후보가 밝힌 안보 정책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부시 후보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중동에서 이란의 도발을 억제하고 ISIL을 격퇴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국가안보 계획과 더불어 논의돼야 하는 것이 또 국방정책일 텐데요. 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네, 그 부시 후보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우선 미 육군 병력을 4만 명, 그리고 해병대 병력을 4천 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병력과 잠수함 생산을 늘리고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적절히 운영하고 군인들이 필요한 군사 장비를 제때 갖추도록 하는 등 군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관료주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점들 언급했나요?
네,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능력도 키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제프시 후보에 이어서 또 다른 대선 후보들도 국가 안보에 관련한 정책 제안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늘 뉴욕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과 또 ISIR 격퇴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지영 기자는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십니까?
한 잔에서 2잔 정도, 꼭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예.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졸음 예방에 참 도움이 되던데요.
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참 많이 마십니다. 요즘은요, 북한에서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는 만큼 커피가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적당히 마시는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월요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국제의학학술지인 순환지에 실렸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 또 신경질환인 파킨슨병 등에 따르는 조기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자살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팀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4년마다 이들이 마시는 커피의 분량을 무려 30년에 걸쳐서 기록하게 했는데요. 이 조사하는 동안 19,000여 명의 여성과 12,000여 명의 남성이 사망했고 이 사망 원인 역시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 분량하고 수명과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5잔 마신 사람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일반 커피뿐만이 아니라 이 카페인 함량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도 역시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커피가 조기 사망률을 낮춘다는 건데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커피에 들어가 있는 이 카페인 성분 때문일까요?
연구진은 카페인보다는 이 커피 콩에 들어가 있는 생리활성 물질들 덕분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물질들이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연구진은 이 커피의 생리활성 물질이 어떠한 생물학적 기전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내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커피가 몸에 좋다 나쁘다 말이 참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연구 결과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그 흡연이나 비만, 운동, 음주량 등을 다 고려한 것으로 이 커피가 흡연의 위험을 낮추는 식으로 또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는 그런 없다고 이 연구진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게 장수하는 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적당한 커피가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또 하지만 또 그 카페인이나 커피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즐겨야 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군인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명예훈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버금가는 훈장입니다.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body have a seat. Well, welcome to the White House. This is one of my favorite events. Once a year,
We set aside.
예, 지난해 백악관에서 있었던 대통령 자유 훈장 시상식 현장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 이 목소리가 좀 들뜬 것 같죠?
네.
예, 아닌 게 아니라 이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 자유 훈장 시상식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한 해 전인 2013년 행사에서도 이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행사가 정말 좋다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이 대통령 자유훈장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인가요?
예,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다시 잠깐 들어보실까요?
People who have made America stronger and wiser and more beautiful and more humane.
예, 다소 은유적이긴 하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미국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고 더 인도적인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네.
예,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세계 평화와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네, 뭐 다방면의 사람들이 해당되겠네요. 저희를 포함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정치, 사회 분야에서부터 종교,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방금 말씀하신 언론 분야까지 모든 분야가 다 총망라됩니다. 또 전에 소개해드린 명예훈장은 일반인은 못 받고 군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예, 이 대통령 자유훈장은 군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명예훈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는데요. 이 대통령 자유훈장 역시 꼭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자유훈장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예,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예, 19세기에 만들어진 명예훈장보다는 아주 많이 늦은 편이죠.
네.
예, 대통령 자유훈장은 1945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 자유훈장을 대체한 건데요. 이 자유훈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유수호를 위해서 애쓴 민간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건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좀 더 품격을 갖추고 대상 범위도 확대시키면서 명칭도 대통령 자유훈장으로 바꾼 겁니다.
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직접 1회 대통령 자유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달아주지 못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1회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식은 1963년 12월 6일에 있었는데요. 바로 한 달 전에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죠.
네.
예, 그래서 후임인 린든 존스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그 대신에 이 케네디 대통령은 제1회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최초로 사후에 이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민간인 자격으로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이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나 되는데요.
네.
예, 존슨 대통령, 또 로널드 레이건, 또 포드, 지미 카터,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 조지 H.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모두 다 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민간인 자격으로 이 훈장을 받은 겁니다. 이 가운데 린든 존슨 대통령도 사후에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훈장 수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예,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이 대통령 혼자 생각대로 고를 수 있긴 하지만요. 수상 자문 기구 등이 주로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모두 88명에게 훈장을 줬고요. 아들 부시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에 81명에게 줬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까지 모두 80명에게 훈장을 줬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더 늘어날 텐데 지난 월요일에 올해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을 주인공들이 발표됐죠?
맞습니다. 올해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자로 모두 17명이 선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 총 97명에게 이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네, 올해 수상자들 역시 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선 눈에 띄는 인물로는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팀의 전설적인 포수죠. 요기베라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94를 일기로 타계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었죠.
네. 뭐 요기베라 선수 역시 사후 훈장을 받은 셈이네요.
예, 사후 훈장을 이번에 받는 사람은 요기베라 선수 말고도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1968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셜리 키숑 의원이 있고요. 또 일본계 변호사인 미노루 야수이 등 3명이 더 있습니다. 또 올해 눈에 띄는 인물 가운데 메릴랜드주 출신의 바버라 미컬스키 전 연방상원 의원도 있는데요. 미컬스키 의원은 올해 은퇴했는데 이때까지 미 역사상 최장수 여성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받는 그 수상자들 가운데 문화 예술계 인사들도 참 많더라고 하죠.
예,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올해 대통령 자유 훈장 수여자로 선정됐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조스, E.T., 주라시 파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예, 다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입니다.
Like a rose under the April snow.
예, 올해 음악계에서도 여러 명이 훈장을 받게 됐는데요.
네.
예, 그 가운데 한 명 유명한 가수이자 예, 감독인 바브라 스트라이전드의 노래 잠시 듣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쿠바계 가수인 글로리다 에스테판 또 남편 에밀리오 에스테판, 제임스 테일러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이차크 펄만, 작곡가 스티븐 손드하임도 올해 영광의 훈장 수여자로 선정됐고요. 유명한 야구선수인 윌리 메이스도 훈장을 받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민간인 최고의 명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자가 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 훈장을 받은 일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인이긴 하지만 외국인도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고요. 테레사 수녀도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외국인들입니다.
네, 자 이상의 수여식이 매년 열립니까?
예, 원래 행정명령에는 연례 행사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지으면서 대통령이 편한 때 하라고 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매년 훈장 수여식이 열린 건 아닙니다. 지난 2001년과 2010년에도 이 훈장 수여식이 없었습니다.
네. 이 명예 훈장을 받은 군인들은 대단한 존경과 함께 특별연금 같은 이런 특전이 참 많던데요.
네.
대통령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명예 훈장 수상자들처럼 이 특별연금 같은 건 따로 없고요. 또 상금도 따로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을 받는 거니까 이 엄청난 명예를 얻는 거죠.
네.
예, 훈장 수여자들은 백악관에 초대돼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게 됩니다. 올해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식은 다음 주 화요일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Honesty 들어보시죠.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I can always find someone to say they sympathize if I wear my heart out on my sleeve. But I don't want some pretty face to tell me pretty lies. All I want is someone to be. Honesty is such a lonely.
security of telling the bitter end. Anyone can comfort me with promises again. I won't ask for nothing while I'm gone. When I want sincerity, tell me where else can I turn? 'Cause you're the one that I depend upon. Honesty is such a lonely.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Florida.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곳 워싱턴은 예년보다 훨씬 포근한 늦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죠?
네, 보통 이맘때면 이 초겨울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이 늦가을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서쪽에 있는 두 개 주 다녀왔었죠?
예, 서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이 워싱턴주 그리고 오리건주 둘러봤었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이 서부 태평양과 인접한 주들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이 동쪽의 대서양과 인접한 두 개 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주들인가요?
예,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네. 자, 이 두 주는 대서양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남쪽에 있는 주들이죠?
예, 버지니아주 바로 아래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같은 위도상에 아칸소,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뉴멕시코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남부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노스캐롤라이나 밑에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름에서부터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원래는 한 개 주였다가 1729년에 두 개 주로 나뉘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두 주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이 많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면적은 노스캐롤라이나가 훨씬 더 커서요. 전체 면적 14만 제곱킬로미터로 예, 북한보다 조금 더 크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28번째입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그보다 많이 작습니까?
예, 전체 면적이 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미국 면적 순위에서는 4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는 랄리고요. 가장 큰 도시는 샬럿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크고 유명한 도시는 없지만 산들, 숲, 그리고 군데군데 이 작은 도시들이 들어서 있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주민 김성래 씨는 말하는데요.
네.
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풍경, 주민 김성래 씨와 우선 한번 둘러보시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들이 많고요. 평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쪽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높은 산들이 좀 있죠. 나무 생산량이 많고 동쪽과 서쪽도 평원이죠. 도시는 평원에 있습니다. 큰 도시는 캐피털 시리는요. 랄리라고 해서 버지니아 쪽에 있고 샬롯이라고 해서 여기는 주로 산업도시가 되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인접해 있습니다.
기후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이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봄이 일찍 찾아오고요. 여름 평균 섭씨 24도 정도, 겨울에는 섭씨 4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겨울도 그냥 좀 춥다 이 정도입니다.
네.
예, 주민 이인철 씨에게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날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날씨는요.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그리 춥지 않습니다. 겨울 날씨가 제주도보단 조금 춥고 여름 날씨는 부산 정도 되고요. 장마는 없습니다. 겨울은 굉장히 짧은데 두꺼운 코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입을 날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뿐이 없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거죠. 요즘도 여기서는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두꺼운 외투 입을 날이 없다니까 남부는 남부인가 보네요.
네.
자, 그럼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영국의 초기 13개 식민지 가운데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미국 연방에 12번째 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흑인 노예 해방을 둘러싼 이 미국의 내전이었죠. 이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연방에서 탈퇴하는데요. 이인철 씨 좋은 말 한번 들어보시죠.
1861년대 그 State of Union에서 탈퇴를 해서 Confederacy, 그 남부연합동맹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전쟁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남부연합동맹에 가입해 있어서 American Civil War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남북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던 주 가운데 하나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가면 남북전쟁 당시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 산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형적인 남부주답게 예전에는 특히 목화 산업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담배 산업도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제를 바치고 있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명한 이 살인명문인 듀크 대학도 담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종종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릴 만큼 알아주는 이 사립대죠.
네.
예, 이 듀크 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존 부캐넌 듀크라는 사람입니다. 담배 재배로 재벌이 된 사람인데요. 학교에 많은 돈을 후원해서 나중에 학교 이름도 듀크 대학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안에 세워진 동상을 보면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꽤나 인상적이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가구 산업도 많이 발전해 있는 주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는 아주 큰 규모의 가구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자, 노스캐롤라이나가 배출한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예, 우선 미국의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 초기 대통령이라 주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공을 많이 세운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대통령은 아니고요.
네.
예, 대신에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배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예,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 라이트 형제들은 오하이오주가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가 처음 비행 장소로 삼은 역사적인 현장이 노스캐롤라이나주였습니다. At the foothills of the Appalachian chain, down through the rivers to the coastal plain. 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제 얼추 돌아본 것 같고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번 볼까요?
예, 하나였던 지역이 둘로 나눠진 거라서 역사나 자연환경 등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예, 이것도 상당히 시골주인데요. 주민 김용실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서남쪽으로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에는 계속 들판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갈 때까지요. 그쪽에서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남쪽에는 목화 재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필 때 가봤는데 정말 끝없이 목화밭이 이어져 있어요.
예, 날씨는 어떤가요?
예, 사계절이 뚜렷하긴 하지만 여름이 길고 겨울이 아주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사계는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고요.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면서요. 1월 달이면 보통 한국의 봄이나 가을 날씨가 있고요. 여름이 길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추운 겨울은 한 2주 정도가 안 되고 있어요. 눈은 한 번, 두 번 이런 정도로 오는데요. 그나마 몇 년 동안은 눈 구경을 할 수 없을 정도고요. 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꽃이 좀 피는가 싶다 보면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더워지고요. 가을도 단풍이 짧게 있다가 이제 곧 떨어지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초기 13개 주 가운데 하나였죠?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8번째로 연방에 가입했으니까 노스캐롤라이나보다 먼저였는데요.
네.
예, 하지만 흑인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가장 먼저 연방에서 탈퇴한 주가 바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네,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 게 그 유명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섬터 전투 아닌가요?
예, 1861년에 당시 당시 찰스턴에 있는 썸터항에 주둔 중이던 북부군을 남부군이 공격한 게 바로 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된 거죠.
네.
예,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후유증을 아주 심하게 앓아야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흑백 갈등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주네요.
예, 흑인 노예들을 기반으로 한 농장을 갖고 있던 사람의 후손들이 아직도 대를 이어가면서 이 농장을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 최재훈 씨는 자체 남부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미국 30년을 살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이 남부 지방 사람들이 아주 순박해요. 조상들이 농사 짓던 그분들이 다른 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성. 특히 제가 한국의 대구에서 있어올 때는 바쁜 세상에 옆집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살면서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낯선 사람에서 길을 물어보면 그냥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친절하고 순박해요.
왜 한반도도요? 함경도 사투리 다르고 경상도 사투리 다른 것처럼 미국도 남부 사람들한테는 좀 독특한 억양이 있다고 하죠.
예, 사람 사는 곳 다 마찬가지겠죠.
네.
예, 미국도 남부주와 북부주 사람들 억양이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30년 넘게 산 최지훈 씨가 들려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도 남부지방 사투리를 가지고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남부지방 사투리는 말끝을 길게 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으면 바이스크리잖아요. 근데 바이스크리 아니고 바이스코 길게 쭉 끄는 경향이 있고 인사할 때 옛날 주민들 다시 놀러오라는 그 말을 할 때 y'all come back 그러니까 you all come back을 길게 내려가지고 y'all come back 그런 식으로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y'all come back 그러니까 길게.
예,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유명한 인물로는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유명한 재즈 트럼펫 연주가인 제임스 브라운도 바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입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둘러본 주들의 동전 속에 각각 어떤 상징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25센트 동전 속에는 라이트 형제와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든 비행기가 새겨져 있고요. 첫 비행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상징인 작은 굴뚝새, 그리고 주의 대표꽃인 노란 자스민꽃, 그리고 또 주의 나무인 작은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 주를 받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박연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ll-time favorite. All-time favorite. Do you have any all-time favorite books that you have read before? I would have to say that Gone with the Wind by Margaret Mitchell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 novels. And here in America, it's considered to be the most loved and enduring book.
네, 저는 미국 작가 마그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고등학생 때 처음 읽어봤는데요. 주인공 스칼렛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은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Marianne and I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how North Koreans have read this novel as well.
그럼 제가 Marianne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all-time favorite입니다. Listen carefully.
All right, Marianne. Well, I like reading. Reading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to do. And how about yourself?
I love reading, and I am in two book clubs. Yeah. But which was my latest book? That's what I am trying to remember.
How about Gone with the Wind? That's a very famous book by author Mitchell, right?
Yes, Margaret Mitchell.
Margaret Mitchell.
Yes.
Have you read that? And when did you read it? And did you watch the movie?
Yes to both. I read it, and we owned the movie, and I think we even owned the book. And I have a poster.
Oh, yeah?
Yes, of Gone with the Wind, because it'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메리앤은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메리앤에게 그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책을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보신 적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메리앤은 책도 읽고 영화로도 봤습니다. 그 책과 영화도 아마 집에 있을걸요? 아, 맞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스터도 벽에 붙여 있어요. Because it'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all-time favorite입니다. Favorite, F-A-V-O-R-I-T-E, favorite, 마음에 드는 또는 매우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all-time favorite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다, 가장 마음에 든다 라는 뜻입니다. all-time favorite은 most favorite, M-O-S-T, most favorite과 같은 뜻입니다. all-time favorite means it's one of the best things you can ever like or favorite.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ne with the Wind? That's a very famous book by author Mitchell, right?
Yes, Margaret Mitchell.
Margaret Mitchell.
Yes.
Have you read that? And when did you read it? And did you watch the movie?
Yes to both. I read it, and we owned the movie, and I think we even owned the book. And I have a poster.
Oh, yeah?
Yes, of Gone with the Wind, because it'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초콜릿 케이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식이야. (목소리) 맞습니다. Chocolate cake is my all-time favorite dessert. 오늘의 영어 표현, all-time favorite. 가장 좋아하다, 가장 마음에 든다. All-time favorit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홀리 코일의 Calling You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needs some fixing, and a little cafe just round the ben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치러지고 있던 1863년 11월 19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최대 혈전지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를 방문해 역사의 길이 남을 이른바 게티스버그 연설을 행했습니다.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링컨은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욱 헌신해야 하며,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226개의 단어로 이뤄진 이 2분간의 연설은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감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짧은 연설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분과 남북전쟁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간결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오늘날까지 미국사의 기념비적인 연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7년 11월 19일 오늘, 이집트의 아누아르 알사다트 대통령이 중동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평화 회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중동은 1948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등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11월 9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의회라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백인 이스라엘 총리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게 즉시 초청장을 보냈고, 결국 1977년 오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다트 대통령과 백인 총리는 몇 차례에 걸쳐 회담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 사다트와 백인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 아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중동 평화 협정에 서명했고, 그 공적으로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